예, 이제 신명기가 되죠. 신명기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신명기 도피성읍 이야기도 끝났고 19장 11절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근동의 동태복수법입니다. 한 거랑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그 당시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예, 그 법전에서 나온 법이죠. 그래서 네가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면 너도 이를 하나 부러뜨리고, 네가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렸다면 너도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려라. 잔인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정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딴 말로 하면 이것조차도 잘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이가 이를 하나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상대방 이를 막세 개, 네개 부러뜨리고, 또내 자식 뭐 이런 내 자식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싸우다 부러뜨려왔는데, 그 부러뜨린 놈이 나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재산이 없는 놈이면 가서 걔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 대로만 갚아라. 지금 생각하시면, 오, 손가락 부러뜨렸다고 그놈 손가락까지 부러뜨리면 너만 가니까 그게 복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의 정의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갚으려는 게 사실 사람의 심리죠. 그 심리를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태의 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이 자신들의 손해에 대해서 몇 배로 안 갚음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감추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지가 잘못한 건 감추고 지가 당한 건몇 배로 복수하고, 이게 사실 사람의 속마음이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 동태복수법은 그나마 당시로는 정의로운 법이었고 지금도 사실 지켜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 바빌론의 유명한 동태복수법은 결국 이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다 율법은 인간을 같이 취급하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안에서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면서도 이 신분에 따라서 그 적용의 범위가 다른 거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하고 평민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유다의 율법에서는 그거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때 차등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든 아니면 그냥 12지파 중에 한 백성이 그랬든 누군가 뭐 이렇게 잘못되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엄청 평등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오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는 이런 법의 적용에서 왜곡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평등이 율법에서 명문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이제 21장에서 26장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신명기 저자가 뭐 미해결 살인 사건이나 또 혼인과 가정이라는 것, 또 성의 풍속과 성범죄, 또 종교적인 결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 5장 안에서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을 새로운 사항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후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5장 5절에서 10절. 이 부분은 바로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시숙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유다가 이 시숙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나중에 룻기도 이 시숙혼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자식 후사 없이, 아들 후사 없이 죽을 경우에 그 부인을 그 집안의 남자 형제가 부인으로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것은 당시 경제적 힘을 가질 수 없는 과부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 대책으로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가 이시스콘에 입각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죠. 그리고 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비유,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고 다른 모든 형제와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바로 이 구약성경의 시스콘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의무라고 했습니다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쳐야 돼, 때려야 된다라고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을 이 시스콘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무시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답은 뭐 하늘나라는 결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5장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를 40대까지는 매질하여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40번이 넘도록 너희 동족을 매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매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보니까 40대 넘어가니까 많이 죽더라. 그러니까 40대는 넘기지 마라 라는 겁니다.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태형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많습니다만 태형 자체도 조금 거한 법, 좀 미개한 법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당시에는 이 태형 당연히 있었지만 태형의 또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은 바오로사관에서 바오로사도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과 연관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오로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왜 마흔에서 하나를 뺐는가? 그죠? 그냥 읽으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여기를 마흔대까지 매지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의 규정을 알고 계신다면 왜 바오로사도가 여기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았다고 했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를 바오로사도가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교를 다닌 분이 바오로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맞은 이유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 그 율법에 따라서 유다인들에게 매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이런 단편적인 것들도 훨씬 더 깊이 아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27장에서 30장 사이에는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34장에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이 장들은 앞에 율법 규정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부분인데요. 부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은 모세오경 어디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모세의 말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담고 있죠. 그래서 32장 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계약을 파기하는 불충한 자들을 구별하는 신학적인 반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저주와 축복 이런 거죠. 그렇게 해놓고 33장에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받을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기 전에 남기는 축복의 말은 그 민족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열두 아들, 뭐 나중에 열두 지파가 되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 자, 모세가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열두 백성에게, 열두 지파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34장은 이제 신명기의 결론인 동시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죽어 묻힌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34장 6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모압당 벳푸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가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신명기 기록은 유대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전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작가가 자신의 죽음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의 책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게 되죠. 죽었다고는 합니다만 승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실 때 두 명이 찾아오잖아요. 모세랑 엘리야가 내려왔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인 겁니다. 예, 그 모세 있고 엘리야도 나중에 그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날라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열왕기 보시면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신명기는 뭐 모세오경 중 책 중에서는 제일 재미가 없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성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